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여 이제 잘 살아가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제 꾸중하신 것을 보면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은 것이며 우리는 열심과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이제 5달란트 가진 자는 이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남겨야만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짖으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나가고 열심히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이제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비유를 이제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셨던 비유의 내용이고 이제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앞에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대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조차도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나고 벌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천국은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여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나라라면 정말로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보건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유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 오늘 읽은 다섯 달란트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열 문화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계셨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영화 마지막 대사와 같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는 이들이 예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왕이 되시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죠. 예수님의 부재가 생겼습니다.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자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서 이제 그들의 종들을 떠나는 장면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게 되어서 그 종들을 떠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의 부재와 더불어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재, 물론 예수님 우리 아들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아마 이 앞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다시 가시고 그 다시 오실 때의 그 상황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이며 우리는 이 천국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 달란트 비유에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해, 신앙의 오해가 시작되곤 합니다. 사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남기는 것이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만큼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조차도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잘 하고 싶고 잘 이겨내고 싶고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시선이 옮겨지냐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시선이 갑니다. 오늘의 비유에서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저도 다섯 달란트를 주십시오. 저도 더 주십시오. 그럼 더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열무나 비유는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모두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열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기 때문에 무언가 이 한 문화 똑같이 받은 문화를 가지고 더 많이 남김으로 인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열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열 골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여서 내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내 능력만큼의 권세 그런 삶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많이 남기며 살아야 우리의 신앙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욱이 이제 한 달란트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그냥 주셨던 것을 도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한 문화 혹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하지 않고 우리는 많이 남겨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남길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사실상 신앙생활도 무한 경쟁, 능력 중심의 어떤 사회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비유의 설정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아까 읽은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죠. 이 말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구나, 능력에 따라 보상하시는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 혹은 능력을 혹은 상황을 혹은 사정을 아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도 열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열문화를 열 고울을 맡기시고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울을 맡기셨는데, 이것이 너가 열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열 고울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열 고울을 다스릴 능력을 그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 그가 열 고울의 권세를 받아 그것을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좀 더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각자의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자꾸 많은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각자의 사정과 능력에 따라 주셨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정도면 충분해지 만족해라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담으신, 그 바울의 삶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아니 충분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처럼은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라고 말씀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상 만족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 주님이 주신 이 족한 은혜와 재능, 사정, 상황, 사랑,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물어야겠죠. 그냥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봐야겠죠. 이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잘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실 법도 한데 넘어가시지 않고 가진 것을 빼앗아 내쫓으시죠.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일들을 하여 뭐 이익을 얻었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는 그것을 묻어두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버는 것, 오늘 마태복음에서 장사하여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섯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당연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장사를 혹시 경험하시거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내가 다섯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하면 무조건 버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흔히 말하는 리스크가 있죠.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느니 어차피 주인이 와서 다시 확인한다고 했으니 나 이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인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이것을 너가 잘 가지고 있어라. 너에게 일임한다. 너에게 맡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앞선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장사하여 벌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해서 이 큰 돈을 잃어버리면 실패해서 망해버리면 이거 큰일 날 거니까 차라리 이걸 잘 보관해두고 살자. 나 뭐 먹고 살만하고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이거 주인의 것이니 내 거 아니니 잘 보관해놨다가 돌아오시면 주인이 돌아오면 그걸 다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죠? 잘 가지고 있다. 드리면 되니까. 하지만 주인은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또 오해하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진짜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너가 그래도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내가 만족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득을 남기지 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오해가 생기죠.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은행에 이 돈을 맡겨갖고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으면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지금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는 이유는 돈을 그냥 가져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고 주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던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종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나아온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어서 몸부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잘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자기의 것도 다 내어주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주세요. 그럼 내가 좀 잘할 수 있겠다 이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와 재능과 은혜를 가지고 잘해내고 싶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때론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해야 되니까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우스운 얘기지만 저 사람이 한 시간 기도하면 난 두 시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한 시간 말씀 받다 그러면 난 두 시간 봐야지. 어느 순간부터 신앙도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마라톤의 비유가 또 나오잖아요. 달려가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내가 앞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 흔히 말하는 상석에 앉아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옆에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괜히 해서 하나님 욕을 먹이느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 두 가지 다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너무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도 없어 보였을 그때 괜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도 욕먹고 교회도 욕을 먹을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며 삶에서도 어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어디야? 이것만을 붙들고 사는 거죠. 지금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말씀도 잘 보고 있고 그러니 이 정도면 됐다. 난 더할 능력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며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신앙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자 했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신앙은 유지하고자 할 때 퇴보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자꾸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지워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실수와 실패를 자꾸 지우는 것으로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제 정말 쉽게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예배에 빠졌지. 아, 하나님 내가 어제 예배에 빠졌습니다. 안 빠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과거의 죄들을 지우는 것으로 신앙을 만족하고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신앙의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고 충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더하여 나누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괜찮으니 그거 가지고 살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거 가지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좀 재미난 생각을 하나 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없지만 말씀에 뭔가 추가하는 건 매우 불경건한 행동이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두 날려먹은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이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 여기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인데 세 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다면 그래서 세 달란트 가진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기를 맞았다거나 혹은 뭐 실패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세 달란트를 다 날려 먹어서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세 달란트로 주님 제가 열심히 좀 해봤는데 좀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걸 다 날려먹으면 어떡하냐 이러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인은 괜찮다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더 하셨겠죠. 다음에도 잘하자. 너가 지금은 그 열 골을 누가복음의 말로 하면 열 골을 다스릴 혹은 다섯 골을 다스릴 실력이 안 되니 조금 더 실력을 늘려보면 어떻겠니? 더 훈련을 하면 어떻겠니? 하시면서 오히려 훈련을 시키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주님이 그러하라고 허락하신 삶이며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살아보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이것을 주님 주신 것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할까봐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주인은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내가 다시 돌아와 내가 책임을 질 거다라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해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이 왕위를 들고 주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지만 그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이신 나라에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망했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지만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야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상 각자의 능력과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내가 돌아와 다 책임질 것이니 너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었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다시 왕으로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아보라 내가 책임지겠다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책임 안 져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맡겨놨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실수와 실패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 매우 익숙하신 말씀일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크셔서 그분의 백성을 여기 이 시편의 말씀대로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용감하게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